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의 연차총회에 화상연설로 참가해 금리를 즉시 인하하도록 연준에 요구하겠다고 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 낮은 세율과 완화된 규제 구조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해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겠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지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 석유 가격을 낮출 것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연설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이후 첫 번째 국제행사 참석 일정입니다. 45분 동안 이어진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유럽 규제 당국이 미국 기술 기업에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2기 행정부 출범 사흘 만에 이미 많은 일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부는 정부와 민간 부문 전반에 걸쳐 전혀 쓸모가 없었던 모든 차별적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을 폐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시 한번 능력 기반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4년 동안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라고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통신 SPA는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의 통화가 이뤄졌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과 자신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투자 계획을 함께 통보했다고 SPA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의 사의를 표하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사안에 미국과 사우디가 함께 협력할 의지를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SPA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향후 4년간 미국과의 투자 무역 관계를 6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우디 국부 펀드는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스포츠 산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또한 미국산 무기와 방위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방위 산업 분야도 투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빈 살만 왕세자가 투자 계획으로 제시한 6천억 달러는 많은 나라의 개별 국내 총생산 GDP를 넘는 막대한 액수입니다. 이날 통화에서 두 사람은 이밖에 중동의 평화, 안보, 안정 증진을 위한 사우디와 미국 간 협력 방안과 함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SPA는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추가 관세와 제재를 경고하며 대우크라이나 협상을 촉구한 데 대해 23일 러시아 측이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발언을 늘 있었던 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 이후 대러시아 행보에 특별히 새로운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트럼프는 1기 재임 시절 제재라는 방법을 너무나 자주 사용했던 미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멘의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백악관은 22일 성명에서 후티 반군은 중동에서 미국 민간인과 인력들의 안전과 우리의 가장 긴밀한 영내 파트너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백악관의 상징인 오벌 오피스는 타원형의 사무실인데요.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대통령의 위엄, 대통령의 위력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난 20일 의사당에서 취임식이 이루어진 그 몇 시간 사이에 세 단장을 끝낸 오벌 오피스. 이 맨 먼저 취재를 한 미국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통령의 책상, 결단의 책상 위에 돌아온 작은 빨간 단추 등 오벌 오피스의 달라진 집기를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의사당 인근 실내 행사장에서 취임식을 지켜봤던 군중 앞에 서서 우리는 이 타원형 사무실을 좋아한다. 전쟁 등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라고 말했던 점을 덧붙였습니다. 자, 대통령 책상 위에 빨간 버튼.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지만 하루에도 10잔도 넘게 다이어트 콜라를 마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서 단추만 누르면 대통령의 콜라를 대령하는 전용 부름장치가 결단의 책상 위로 돌아온 겁니다. 결단의 책상 앞쪽에 조지 워싱턴, 알렉산더 해밀턴,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건국의 아버지와 에이브럼 링컨 등 전직 대통령 초상은 이번에도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초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초상으로 바뀌었고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 흉상도 벽난로 옆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식 국적화된 흰머리 독수리 은색 장식물 새로 벽난로 위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사라졌던 군종별 군기가 오벌오피스 벽면에 쭉 둘레에 세워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는 제2대 존 애덤스 대통령 때인 1800년 11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이 오벌 오피스를 따로 둔 것은 1909년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때부터고요. 그동안 오벌 오피스의 위치와 공간 구조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미국 대통령의 결단의 책상, 1880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19대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그 책상 그대로로 37대 리처드 닉슨, 38대 제럴드 포드 등 몇몇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이 모두 이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2시 9분이 막 지났고요.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구름 조금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였던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24일 금요일 오늘 북한은 서쪽 지역은 맑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청진과 선봉은 맑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요. 밤부터는 강원도 장전에 약간의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은 신포와 청진, 선봉으로 불겠습니다. 금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고요. 개성, 신의주,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함흥 영하 6도, 원산 영하 3도, 중강과 희산은 영하 17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6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 7도고요. 원산 6도, 함흥 8도, 중강의 낮 최고 0도, 계산은 영하 3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습니다. 먼바다 쪽만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앞바다 0.5m로 잔잔합니다. 먼바다 1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인권 문제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리고.
네, 한국 서울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생각하게 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그 현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 1,500명을 배치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에 있어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 특사가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 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47%를 차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미국 정부가 남부 국경에 현역 군인들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는 로버트 살레세스 장관 대행이 22일 오후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가 현역 군인 1,500명과 공중 정보 자산을 남부 국경으로 보내서 해당 지역에서 이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병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남부 국경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약 36시간 안에 약 36시간 뒤에 이 해당 발표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첫날 20일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이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맞습니다. 살레세스 장관 대행은 성명에서 월요일인 20일 미국 시민의 안보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한다고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대한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국토안보부 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나에게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남부 국경에 이번에 그 추가 배치 전에 병력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군이 2,500명이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병력이 60%가 증강되는 셈입니다. 새로 배치되는 병력 가운데 500명은 해병인데요. 이들은 원래 2주 전에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산불을 끄는 것을 도우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네. 자, 남부 국경에서 군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국방부 고위 관리는 군 병력이 전반적으로 사람과 차량, 선박, 비행기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관 국경 보호구 CBP와 협력해서 CBP 자산의 운용 수준 보수와 이동, 배치를 지원할 것이라고 이 관리가 전했는데요. 법 집행 임무를 맡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의회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불법 이주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하원은 22일 본회의 표결에서 불법 이주민 구금 관련 법안을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22일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46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법안은 이미 앞서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이 됩니다.
네. 자, 해당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법안은 특정 범죄로 기소된 불법 이주민을 구금하라고 국토안보부에 요구합니다. 해당 범죄에는 도둑질이나 상점 절도, 주거 침입, 법 집행관에 대한 폭행 또는 다른 사람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초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에는 레이큰 라일리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라일리 씨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주민에게 살해됐습니다. 살인 용의자는 앞서 뉴욕주와 조지아주에서 각각 한 번씩 체포됐다가 재판을 앞두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 입국할 예정이었던 그 난민들의 비행편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입국을 앞두고 있던 난민들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22일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전에 예정됐던 난민들의 모든 미국행 여행이 취소됐고 새로운 여행 예약도 없을 것이라는 국무부 메모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들어오게 돼 있던 그 난민들이 많았습니까?
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여행이 취소된 사람이 대략 만 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조처가 의료검진이나 보안검사가 만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라고 CNN이 지적했는데요. 또 국무부 메모가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폐쇄됐음을 명시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던 난민 만 명한테는 이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난민의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전에 미국에 협력했다가 위험에 처한 이 아프간인들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네.
또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중동 출신 난민도 포함됐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난민 재정착을 돕는 기관의 대표인 안젤라 플러머 씨는 뉴욕타임즈 신문에 미국 입국이 취소된 사람들이 법을 따랐지만 이제 위험에 처했다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다시 러시아를 위협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일 곧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조만간 러시아가 미국 및 다른 참여국에 파는 모든 것에 높은 수준의 세금과 관세, 제재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푸틴 대통령이 종전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아마도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 미국과 러시아 사이는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이 무역 규모는 지난해 처음 11달 동안에는 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이 29억 달러였습니다.
네.
2021년에는 이 액수가 296억 달러였죠. 미국은 특히 2014년 러시아산 석유 제품 135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제재가 시행된 뒤에는 이 액수가 이 수치가 0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반제품 강철이나 선철 같은 상위 수입 품목도 수입액이 0으로 줄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22일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네. 이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드미트리 폴렌스키 차석 대사는 22일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켜봐야겠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는 전쟁을 끝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우선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러시아 외무부가 22일 미국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22일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캐나다 연구소에서 전임 백악관 수장,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요. 바이든 전 대통령이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작지만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와 거래해야 하는지, 그리고 워싱턴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며 또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외무부에서 대미 관계 그리고 군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양자회동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보도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푸틴과 트럼프 사이 접촉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워싱턴으로부터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표가 나오면 일정 조정과 조직적인 문제를 협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그 협상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죠.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유지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20% 정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특사가 나토 측에 방위비 증액을 다시 요구했네요.
네, 리처드 그린넬 특사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일명 불리는 이 WEF 포럼에서 화상연설을 했는데요. 나토 동맹국들이 동맹 확장을 고려하기 전에 방위비에 있어서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린넬 특사는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추가하는 문제를 언급한다면 미국에서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말했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넬 전 독일 주재 대사를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려면 나토가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린넬 특사는 현재 나토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의 안보 우산을 확대하자고 미국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여기에는 더 많이 기여해야 할 네덜란드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그린넬 특사는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이 몇 분 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확보된다면 우크라이나에 있어 나토 정식 가입이 가장 쉬운 결과물이라고 말한 직후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크게 늘리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넬 특사는 23일 연설에서 나토 지도자들이 적절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전쟁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리터 사무총장도 최근에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였죠.
맞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23일 다보스 포럼 발언에서도 우리는 집단으로 기여를 늘려야 하고 정확한 수치를 올해 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것은 2%를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2%라는 게 어떤 기준인가요?
네, 회원국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쓴다는 말입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나토 측에 방위비 비율을 2% 이상 늘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죠.
네. 자, 앞서 나토의 리터 사무총장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같은 입장을 전달했던 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리터 사무총장이 22일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더 지출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전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리터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다보스 포럼 회의에서도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옳고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리터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네요.
네, 리터 사무총장은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계속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무기 제공에 돈을 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하는데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만일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방위 산업 기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려 한다면 그 비용을 유럽이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뭐 유럽이 돈을 어느 정도나 될지 리터 사무총장이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또 이 문제를 두고 과연 유럽 지도자들과 이미 합의를 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입니다. 2024년 유럽연합 내 전력 생산에서 태양열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기후 에너지 싱크탱크인 엠버가 23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재생에너지가 지난해 2024년에 EU 전력 생산에서 47.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해인 2023년에는 이 비율이 44.8%였습니다.
그러면 전력 생산에 동원된 재생에너지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비중인가요?
네, 풍력이 가장 많은 17%를 차지했고요.
예.
이어 수력이 13%, 다음 태양열과 바이오에너지, 여타 재생에너지가 각각 11%, 5%, 0.3%였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도 EU의 전력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2024년에는 이 원자력 발전이 어느 정도 비중이었나요?
네, 약 24%를 차지했는데요. 전해인 2023년에 해당 비율이 23%였으니까 23.7%로 0.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뭐 재생에너지 발전, 원자력 발전 이 모두를 합치면 비중이 상당한데요?
네. 이 두 부문을 합치면 71.1%가 나옵니다.
예.
네. 사실 뭐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로 이 원자력 에너지를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EU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비율이 거의 4분의 3에 달하는 셈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화석연료 발전을 얼마나 줄이냐 이 부분일 텐데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얼마나 됐습니까?
2024년에 28.9%, 거의 29%였는데요.
네.
한 해 전 이 비율은 32%로 이 화석연료 발전 비율이 지난해 2024년 들어서 8.7%가 줄었습니다.
네.
화석연료 발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가스였고요. 15.7%였습니다. 이는 전해인 2023년과 비교해서 5.6%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어 석탄과 여타 화석연료 발전이 각각 9.8%, 3.4%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석탄 발전의 경우에는 2023년과 비교해서 15.7% 감소했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풍력 발전 비중이 가스 발전을 앞섰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 발전이 5년 연속으로 감소를 했고요. 2년째 이 풍력 발전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또 석탄 발전도 많이 줄었는데요. 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이 석탄 발전을 앞섰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열 발전 비중이 석탄을 넘어선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해 이 태양열 발전은 2023년과 비교해서 22%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EU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이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 뭘까요?
네, AP통신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이유는 지난 2019년에 통과시킨 유럽 그린딜을 통해서 청정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이 줄어든 것도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 AP통신이 설명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유럽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자, 새로 들어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을 종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석유와 가스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하는 등 유럽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 보기 BUA 매일 영어 논평입니다. 엘튼 존, 두아리파, 콜드 하트로 잠시 쉬어갑니다.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신탁 통치했던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마셜 제도 공화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 그리고 팔라우 공화국입니다. 현재 이 나라들은 협정을 통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자유연합 국가와 미국의 관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Palau and Taiwan have a strong and deep relationship, and there is no doubt in my mind that we will continue to be a strong.
2023년 6월 수랭걸 휩스 팔라우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팔라우와 타이완 관계가 강력하고 심도가 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팔라우가 계속 타이완의 강력한 동맹이자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라우는 중국이 아닌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매우 적은 숫자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평양에 있는 마셜 제도와 미크로네시아, 팔라우, 그리고 북마리아나 제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 위임으로 미국의 신탁 통치령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신탁 통치령 가운데 북마리아나 제도를 제외한 세 지역은 1978년 미국령이나 연방국 지위를 선택하는 대신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 마셜 제도 공화국과 미크로네시아 연방국이 세워졌습니다. 팔라우는 1994년에 독립해 팔라우 공화국이 됐습니다.
With this vote in the U.S. Senate, partial funding flows to the U.S. government. For the tiny Pacific nation of Palau, a U.S. ally, it's a lifeline.
세 나라는 미국과 각각 자유연합협정 COFA를 체결하고 자유연합국 FAS가 됐습니다. 자유연합협정에 따라 미국은 세 나라에 경제 및 재정 원조를 제공하고 영토 통합성을 지켜줍니다. 세 나라 국민은 합법적인 비이민자 혹은 상주 거주자 신분으로 미국과 미국령에서 일하거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세 나라는 전략적인 목적으로 자국 영토와 수로에 미국이 제한 없이 독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미군은 괌에 있는 해군과 공군기지 외에 마셜제도의 콰잘레인 환초에서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군은 팔라우에 고주파 레이더 체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FSA 시민도 미군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FAS 시민이 미군에서 복무한다고 의회 조사국은 전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자유연합국과 미국 사이 관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한국 서울에서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쌓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과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허브가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공연예술향연 공명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북한인권 공연예술향연 공명음악회에서 아코디언 연주자인 탈북민 김혜린 씨가 헝가리 무곡을 연주합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한 출신 청년과 전문 음악인들이 참여해 음악이라는 문화예술을 통해 북한인권 상황과 인권침해 문제를 조명하고자 열렸는데요.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비정부기구 IDH의 김승현 대표에게 단체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제 IDH가 인터내셔널 데모크래시 허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국제민주주의 허브인데 북한인권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들을 저희가 조금 주목해가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허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설립한 북한 인권 NGO입니다. 지금은 저희 5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남한 출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북한 출신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예술로 인권을 표현하는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했고요.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악회의 이름은 공명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사전 용어로는 주파수가 일정하게 퍼져나가다가 알맞은 주파수에 가면 진동하면서 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명이라는 거를 저희 쪽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다가 북한 인권을 말하는 저희 목소리와 함께 맞아가지고 공명을 하면서 진동을 하게 되면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명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미국인권재단과 국제공화연구소, 또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또 에스토니아 국립음악대학교 한국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는데요. 공연은 어떻게 구성했을까요?
이제 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행사가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의 후원을 받는 행사다 보니까 그 에스토니아의 탈린 대학교라는 곳에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일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음악, 성악, 그다음 피아노, 듀엣 이런 것들로 일부를 구성했고요. 2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의 국악, 그리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한국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코디언이나 아니면 성악을 조금 섞어가는 협연도 같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주제를 각각 나눠서 음악회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북한의 개입과 같은 인권 침해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더욱 신경 썼다고 합니다.
1부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조금 중심으로 다뤘었고 2부는 아동인권과 여성인권을 조금 다뤘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그 파병 문제를 접하고 음악에 녹일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던 영상이나 공연을 하시는 연주자분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어필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나 한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혹은 이제 북한 내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청년들 역시 저희랑 같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떠올리고 같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이번 음악회는 남북청년 비영리단체인 유니시드가 협력해서 더 의미 있는 무대가 됐는데요. 그 참여객이 탈북민 어메스터 대표의 이야기로 들어봅니다.
아, 제가 IRI라는 인권단체와 함께 외교관들에게 알리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인권 침해를 같이 공유할 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오늘 이 콘서트처럼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한 엄 대표는 젊은 세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기꺼이 동참했다고 전했고요.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문화의 힘이 크다는 걸 모두 다 공감하실 거고요. 근데 이 예술이 주는 또 힘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북한 인권에서는 오늘 이 공연이 주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탈북민 스스로도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 인권 침해를 알리고 그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은 주변에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시드에서는 아코디언 연주자인 탈북민 김혜린 씨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먼저 김혜린 씨가 연주하고 박보라 소프라노가 협연한 You Raise Me Up의 현장음과 함께 공연 소감 들어봅니다.
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우선 제가 이제 유니시드에서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많고 오늘 특히 또 북한 인권 공연이기 때문에 또 저 같은 탈북민이 같이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명곡인 헝가리 무곡과 그리고 꽃들도라는 곡과 마지막으로 협연한 곡은 유레즘이역. 그래서 총 세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 분들이 좀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제 이모저모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 굉장히 좀 감사도 하고 정말 이런 공연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해서 북한 인권을 세계에 좀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특히 탈북민으로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문화 예술의 장이 더 폭넓게 열리길 바랬는데요.
뭐 여러 가지의 이제 콘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릴 수 있지만 특히 이런 이제 문화적인 것, 뭐 대중 음악이라든지 특히 음악은 또 우리 세계적으로 다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로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북한 인권이 여러 가지의 어떤 이제 다양한 인권 침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뉴스나 언론에서 접하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사실 그보다도 더 훨씬 많은 인권 침해들이 요소요소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리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인권을 알릴 수 있는 장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남북 출신의 청년들과 외교관, 또 국제기구 관계자처럼 다양한 청중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탈북민 김현수 씨는 You Raise Me Up에 들은 소감에 대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국에 오자마자 듣게 됐던 노래였는데 오랜만에 그때 생각도 좀 나면서 울컥하면서 좀 감회가 깊었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기는 좀 힘든 주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연도 열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또 공감도 해주시고 하셔서 오랜만에 좀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공연을 봤습니다. 약간 네, 일반 공연보다도 더 아무래도 제 출신이 탈북민이다 보니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 가져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객의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북한,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관심을 더 넘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그러니까 대화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하면 이제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피아노 연주를 아주 잘했어요. 북한이 너무 자유가 없어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인데 이렇게 찢어져 있으면서 그거를 이제 정치적으로도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잊고 있다가 다시 이렇게 생각이 네, 되었습니다.
끝으로 북한인권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친 김승현 IDH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한 울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냥 공명 북한인권음악회라고 게재를 한 게 아니라 제1회 공명 북한인권음악회라고 게재를 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제2회, 3회, 4회, 5회까지 해가지고 계속 북한인권음악회를 저희 쪽에서 주최할 의향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좋은 장소나 아니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tha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Righ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John이 플로리다에서 일하기로 했다며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기회.
Knocks.
두드린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어떤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두 번은 없다. 좋은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Opportunity knocks but once.
이번에는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어떻게 표현하는지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 heard that your boss changed his mind.
Yes, he picked David for the job. I really thought that wa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to live with my parents before they get really old.
John이 플로리다로 가기로 했던 계획을 보스가 바꾸고 데이빗이 가게 됐습니다. John은 절호의 기회, 금쪽 같은 기회,
A golden opportunity.
금쪽 같은 기회를 잃은 것으로 슬퍼했습니다. 기회 관련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This means it is best to take action quickly and at the right time.
이 뜻은 빨리 행동을 취해라. 적절한 때에 strike, 치다.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대장장이가 쇠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쇠가 뜨거울 상태일 때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Are you really planning to go to England?
Of course. This is a golden opportunity for me.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제가 전에게 정말 영국 갈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당연하다며 이것은
golden opportunity?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I'd better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야 한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쇳불도 단김에 빼라. 단김은 달아올라 뜨거운 김을 말하죠. 한국에서 옛날에 소의 뿔을 뽑을 때 뜨거운 인두로 소의 뿔에 뿌리를 달구면 쉽게 뽑을 수 있는 데서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속담이 나왔는데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뜨거울 때 쳐라. 이 표현도 같은 맥락인 거죠.
Opportunity never knocks twice.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그럼 끝으로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you took the job in Florida.
Yes, it was a hard decision. But you know, opportunity seldom knocks twice.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 기회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홍콩 정부가 해외 민주주의 활동가 6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내걸고 미국에 사는 몇몇 인사를 포함해 7명의 인권 활동가들에 대해 여권 취소를 한 것을 비난합니다. 홍콩 경찰은 12월 말 해외 홍콩 인권 옹호자 6명을 상대로 100만 홍콩 달러와 함께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표적이 된 인사 중에는 카르멘 라우, 클로이 청, 토니 청, 정 킴와, 빅터럭 마우호, 조태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연설로 인해서 외국과의 공모, 그리고 분리독립 선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장 최근 여권이 취소된 7명의 인권 옹호자 중에는 테드 후이, 안나 웍, 엘머 위안, 데니스 웍, 케빈 양, 프란시스 후이, 조이 시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또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국제적인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2024년 6월 홍콩 정부는 영국에 사는 활동가 6명의 여권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과 12월에 홍콩 정부는 2020년 국가보안법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에 거주하는 활동가 13명에 대해서 체포영장과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만들기로 선택한 개인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려는 홍콩 정부의 노력을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해외에 적용하는 것은 미국 주권과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초국가적 억압의 한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홍콩 당국이 국제적 규범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 정부가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로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verybody's changing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autiful love.